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어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
이적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집에 가셔서 못놀줄 알았던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산속이 돼가지고 못올줄 알았는데 보니까 와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눈은 왔고 또 날씨는 좀 침침해졌지만은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되십시오. 또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되겠죠?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예, 12월 15일입니다. 2013년 한 해가 이제 딱 보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서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이러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분주하고 바빠졌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자, 어느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 이 기도하면서 이제 쭉 돌아보는 막 그런 분들이 계시겠고요.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냥 이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또 언제 뭐 언제 모임이 있고 언제 파티가 있고 또 언제 누구를 만나고 막 이런 바쁜 생각에서 혹시라도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뭔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해를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 이 기도하는 도중에 집중적으로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일꾼이라도 더 세워서 좀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에 대한 축복들을 좀 누리게 하자.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요.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진짜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막보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에 대한 축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진짜로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에는 크게 두 가지 일꾼이 있거든요. 어떤 일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꾼 하면은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또 흐름으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했을 때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잠시 쓰임 받는 일꾼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쓸만한 일꾼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쓸만한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쓸만한 일꾼, 성경 보시면은 몇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 사울왕.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잘 출발을 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군다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왕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아, 그러면서요 상당히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 왕의 직분을 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되어졌을 때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죠. 위기에 찬 나라를 수시로 건지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냈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끝까지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잘 출발했는데 아주 겸손하게 참 믿음으로 잘 출발했던 이 사울 왕. 근데 그 끝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권력에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 역사를 돌킬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몰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축복의 대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입니다. 잠시 쓰임받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열두 사도죠. 이 열두 사도의 반열은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특별하게 뽑힘을 받은 그런 인물이 열두 사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열두 사도의 반열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참 많은 역사들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최고로 저주스러운 자리에 끔찍한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은 잘 출발했죠. 잠시는 뭔가 화끈하게 쓰임 맞는 것 같았는데요.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와들이 멀어지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더,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마는요, 바울의 전도팀 내에서 얼마나 활약을 했습니다. 젊은 마음에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한번 써야지, 쓰임받아야지, 그런 굳은 마음과 결심으로 잘 출발했는데요. 웬걸? 전도대회를 이제 참석을 하고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헐벗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들이 어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팀입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최고의 전도팀이었지 않습니까?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잘 출발했던 그 대마, 그런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직분을 감당하고 참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출발했던 그런 성도들이 나중에 보면은 세상 자리에, 육신의 자리에, 자기의 욕심의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등을 지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은 혹시라도 그런 모습 속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잘 출발하다가요, 뭔가 이 환경이나 여건들이 맞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만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서 전혀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신실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잠시는 쓰임받는데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반해서요, 영원히 쓰임받는 일꾼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시면 수많은 일꾼들이 나타나는데 딱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할게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스데반은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스데반의 이름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잡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참 이런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축복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멀어지고 그 정착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참 돌에 맞아서 끔찍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스데반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지켜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또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참 이런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축복된 일입니다. 잠시 쓰임 받다가 많은 그런 일꾼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요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나 잘 아시죠? 또 모세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요나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요나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쳐서 외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 있던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끝끝내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끝끝내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셨습니다. 꼼짝을 못하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요나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 나라인 저 니느웨에 저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내가 왜 복음 전합니까?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요, 저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잡으시고 시민은 안 되니까요, 요나의, 그러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넣었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앞바다로 토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막 도망을 가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여러분들을 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을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 역사를 알고 그 믿음 속에 순종을 해나가면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잠시 극복을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엉뚱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몇 번 거절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참만 너는 바로에게 가야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노느라 참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끝끝내 모세가 거부를 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절도 한두 번이죠. 이 모세가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무려 네 번에 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한마디만 하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는 네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솔직히 보면은 모세가 상당히 겸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나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의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바로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 말은요. 나는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이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듣고 저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 말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자꾸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모세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이 명령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거절하려고 상당히 무리를 짜내는데, 첫째는 내가 누굽니까 하면서 겸손한 차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면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뭐라 하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새가 둔한 자니이다. 하여튼 참 머리는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좀 피해가 보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참 많은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혀도 뻣뻣하고 입도 뻣뻣하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자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시며 뭐라 했냐면은 그래 네가 가지 못하겠다면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가야 안 되냐.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형까지 붙여주겠다는데요. 자기가 궁극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는 이런 핑계를 내세워서 가면서 이렇게 차근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말 잘하는 사람까지 붙여줄 테니까 넌 가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제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부하는 이 요나를 들어서 실려가 있었느냐. 끝까지 거절하는 이 모세를 애굽으로 왜 보내셨겠느냐.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음 같으면은 그래 너 아니라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요나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다른 일꾼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이 요나, 이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요나를 끝끝내 니느웨로 토해내시고 심지어는 이 모세를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셨을까? 한번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될까? 저 요나가 아니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몰아붙이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간 좀 드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요나와 모세를 함께 쓰셨는지 이런 보십시오. 요나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모세보다도 말 잘하는 야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지. 왜 그렇게 끝끝내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세와 요나를 쓰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뜻은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셔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하겠다고 응석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명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정확히 안다면 어떤 성도도 어떤 사명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다?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뜻을 거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차만 거슬리고 핑계대고 엉뚱한 자리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끝내 서 있었습니까? 왜 모세를 끝까지 서셨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잡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왜 끝끝내 이들을 쓰셨을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요, 이 두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요나를 사랑하셨고, 진짜로 모세를 사랑하셨고,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무관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무관심한 그런 부분이 있고 미워하는 부분이 있죠. 어떠면서 여러분, 무관심보다는 미움이 낫습니다. 밉다는 말은 어쨌든 조금의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전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관심해지는 거죠. 네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면 미워해가면서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그냥 버려두는 거죠. 유기하는 거 있죠. 그냥 완전히 떼어넣어버리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왜 채권을 냈습니까? 왜 요나를 작은 거두어드렸습니까?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모세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내가 부응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려두시는 거 있죠. 이 의료는 신앙의 우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고 또 베드로가 세 번 대답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사랑한다는 그 말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네 양을 머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의 종들은요, 결국에는 사명으로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거부하죠. 또 뛰쳐나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육신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의 내 속에 삶 속에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크고 작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요. 근데 혹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시국의 자리에서 뭘 하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하나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들이 주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직분과 사명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또 다른 고통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동료 한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상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찍부터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답니다. 일찍부터.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싫더래요. 왜냐면은 저희 안에 문제도 많고 그리고 또 아버지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대요. 왜 고생을 했냐면은 뭔가 막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생활은 나아지질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부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고 그때 마음속에 억하심이 일어나더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왜 우리는 공부도 잘할 수 없고 모든 당인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도망을 갔대요. 그러면서 한 10년 이상을 전혀 교회에다가 발길을 한번 옮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년 세월 동안 잘 되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년이 지나는 그때부터요.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또 사랑했던 부인이 떠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 찾아오더랍니다. 그때서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찍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육신으로 내 동교를 향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손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나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끄끄면서 실려고 했느냐. 왜 도망하는 이유 나를 끝끝내 잡으시고 니누의 앞바다에 퇴내시셨는가? 다른 게 아니고 요 나를 서시려고 하는 모세를 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는 그 자체가 그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빨리 순종하는 게 그게 덕이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심하신데 전혀 내가 소용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분들 참 어떤 면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욕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직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사명 한번 끝까지 감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14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직분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도 거부하지 마시고요. 한번 믿음으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들이 지났을 때 가늠죄를 가지고 한번 간증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한번 여러분 체험도 하시고요. 어떤 면에서 실험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직분 속에 든든히 서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잘 감당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끝끝내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또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일회용 반창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잠시 쓰임받는 일꾼들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의 삶을 권고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